시편 말씀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각 시편마다 특별한 상황이 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한 환난과 시련 중에서 시편을 노래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또 모든 압제와 또는 전쟁과 이런 곤고함에서부터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탄원에 가까운 시편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미하는 그런 찬양시의 형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 말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찬양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구체적인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슬픔에 가득 찬 음성도 나타나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는 그런 내용들만 되어 있는 이런 찬미시, 찬양시 형태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각 시편마다 앞에 표제가 나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표제를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찬양대 지휘자가 앞에서 지휘를 하면 그 지위에 맞추어서 함께 부르던 공동체의 찬양이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띔에 맞추었다 했을 때 기띔이 무엇인지는 지금도 아무도 정확하게 의미를 잘 모릅니다. 대체로 이 이야기는 음표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음표가 이 노래는 이런 곡조로 불러야 된다는 특별한 곡조를 지정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찬양하는 스타일이 단조냐 장조냐 하는 이런 것과 같이 그런 분위기를 상징하는 지시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가끔 보시면 셀라라는 말이 중간중간에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 셀라라는 말도 이 본문에 해당하는 해석해야 될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소리 높여 찬송하라, 낮추어 찬송하라고 하는 음악적인 지시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밝혀지진 않을 것 같은데 대체로 음표 가운데 한 가지 종류가 아니겠느냐 또는 찬양할 때 이런 형식의 리듬에 맞춰 불러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어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절 말씀에서부터 보시면 다른 시편과 좀 다른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혼자서 불렀던 찬송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불렀던 회중 찬송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민족들이 온 모든 백성들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가 함께 이 찬송을 하나님께 불렀던 공식적인 찬송가였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체로 찬송은 혼자 부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를 수도 있고 한데 성경에 우리라는 말이 등장해서는 항상 공동체 정신이 가미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시면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그렇게 주어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라고 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우리가라고 하는 부분은 기록한 사람을 포함해서 다수가 함께 움직였다는 말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함께 움직였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있습니다. 내 개인의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도 아주 시편에서는 특이한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모세도 매우 궁금하게 생각했죠.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말도 그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래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여호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컫는 그런 것이 될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올려야 될 만큼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주님으로 아도나이 그렇게 읽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과 똑같은 말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근원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 이 만물 속에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가득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천지에 운행하는 자연 현상만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경악할 만큼 놀라고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시인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신다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란 첫째 입은 연약하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순수하다는 의미이죠. 이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연약하지만 순전한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어린아이에 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런 사람들이 구하고 간구할 때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시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3절과 4절 말 상당히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제가 봅니다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들판에서 노숙을 할 때가 많았고 또 유목민들이 이 양떼를 끌고 목축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추위를 이기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하늘을 관찰을 많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어려서부터 하늘을 쳐다보며 관찰을 많이 했고 광야의 토굴로 요리하는 삶을 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두신 하나님께서 지어진 피조물로서의 달과 별들을 제가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솜씨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경탄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웅대한 자연과 신비로운 자연의 이치 모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신묘박적이고 자연이 위대한데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 이 우주 가운데 한 인생이라는 건 너무나 연약하고 찾기도 어려울 만큼의 미미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은 천문학자가 이 전체 우주 속에서 지구를 찾아낸다는 것은 해변가에서 특정한 모래알갱이 하나를 찾아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주는 광대하고 광활하고 신비한 무한의 세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는 한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모래알 중에도 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찌 한 사람에 불과한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천지만물을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름도 흔적도 찾기 어려운 미미한 존재인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집중해 주십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감탄스러운 고백이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 그 말은 어떤 예술 작품을 우리가 볼 때에 예를 들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 피카소의 냄새가 나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만드신 분의 그 모습이 만들어진 모습 속에 투영돼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소설을 읽을 때에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작가가 누군가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고 향취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면 그 만물 속에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 마련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도 만물 속에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웅대함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웅대함과 세밀하심과 전능하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인생이란 너무나 연약한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시키시고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은혜롭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기 설명합니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정말 존재 가치도 존재 의미도 흔적도 찾기 어려운 미미한 존재 불과한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존귀를 관을 씌우신 굉장한 존귀한 존재로 인생을 만드셔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인생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이라는 것이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인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무한 광대한데 그 무한 광대한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인생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고귀하게 만드시고 주신 사명이 너무나 존귀해서 인생이 존귀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들어두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때로는 비하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생각해 보니까 웅대한 자연보다 더 존귀하게 나를 만드시고 이 모든 자녀들은 다스리는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고귀한 직책 맡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찬미하고 사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대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